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7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들고 왔거든요.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워낙 방대하고 굵직해서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사가 총 6개나 되잖아요.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심각한 기후위기,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의 경제정책, 마지막으로 당장 이번 주말 우리 베이 지역의 로컬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죠?
진짜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느낌이네요.
그죠. 근데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거시적인, 그러니까 매크로 위기들이 대체 어떻게 우리 동네의 미시적인 일상과 내 지갑 사정까지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모든 형상들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먼저 제시하자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의 연쇄작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리스크 프리미엄이요?
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그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떠넘겨지는지 그걸 추적해 봐야 되거든요.
아, 그 비용 전가요? 그럼 당장 우리 일상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외부 충격부터 봐야겠네요.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든 갈등, 두 번째는 자연의 경고인데, 먼저 첫 번째 진원지인 중동으로 가보죠.
네,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면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미국하고 이란의 평화합의가 사실상 깨졌어요.
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까지 터졌잖아요. 이란이 미국 관련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공식화했고, 미국도 바로 보복 타격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지정학적 충돌이 다시 불붙은 셈이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막 호르무즈 해협이 그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잖아요. 마치 간신히 지혈했던 상처가 퍽 하고 다시 터진 것 같더라고요. 대동맥이 끊기면 피가 안 도는 것처럼 당장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동맥 비유가 아주 찰떡이긴 한데요. 완전히 싹둑 단절된 건또 아닙니다. 기름은 여전히 어떻게든 흐르고 있거든요.
아, 흐르긴 흐르나요?
네, 오히려 지금은 심각한 동맥경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피가 흐르긴 흐르는데 그 심장이 예전보다 2배, 3배 압력을 가해야만 억지로 뚫고 나가는 상태인 거죠.
심장의 압력이라는 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해상 운송 보험료하고 물류 우회 비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분쟁 지역을 지나가려면 유조선들이 전쟁 위험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요.
아하, 유조선이 공격받았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맞아요. 런던 해상 보험사들이 하루아침에 보험료를 수십 배로 확 올려버립니다. 그럼 선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돈 내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빙 돌아서 가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죠.
와, 희망봉을 돌아서 가면 배 연료비도 엄청 더 들고, 선원들 월급도 더 나가고, 무엇보다 시간이 엄청 지연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 세계 안구에 제때 도착해야 할 스케줄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배가 부족해지니까 해상 운임 지수가 막 치솟게 되고요.
아, 그럼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들어오는 수입품들 원가가 뛰는 건 시간 문제네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베이 지역 주유소의 가스비나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입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동맥 경화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야, 중동에서 일어난 인간의 갈등이 글로벌 물류망을 그렇게 꽉 막아버리고 있다면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 오고 있더라고요. 자연이 막 공장문을 강제로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네, 로이터 보도를 보면 유럽 전역, 특히 독일,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같은 곳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진짜 충격받은 게 이게 단순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뻔한 수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수용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급 측면의 시스템 셧다운입니다.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가 폭염 때문에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게 바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강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원전 가동을 줄였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기후가 전력 생산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린 셈이잖아요. 이게 연료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아주 단순하고 절대적인 물리학 법칙 때문인데요.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나면 그걸 식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강에서 막대한 양의 차가운 냉각수를 끌어옵니다.
네,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차이거든요.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열을 뺏고 뜨거운 물로 나와야 하는데 폭염 때문에 강물 자체가 이미 목욕탕 온수처럼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헐, 강물이 뜨거우니까 열을 뺏어올 능력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냉각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게다가 환경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규제요? 어떤 규제죠?
발전소에서 열을 식히고 다시 강으로 배출하는 물이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강물 생태계가 뭐랄까 다 익어버릴 테니까요.
아, 물고기들이 다 죽겠네요. 진짜 큰일이네요.
그래서 강물 온도가 기준치를 넘기면 발전소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원자로 출력을 강제로 낮추거나 아예 꺼야 합니다.
와, 전기가 제일 필요한 그 폭염 한가운데서 바로 그 폭염 때문에 전기를 못 만든다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폭염으로 에어컨을 더 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프라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 게다가 레일이 휘어질까 봐 화물열차 운행도 취소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아까 중동 사태로 바다물류가 막혔는데 유럽폭염 때문에 내륙 공급망 병목현상까지 겹치면 이거 완전 글로벌 공급망에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말이죠. 이 두 사건은 그냥 안타까운 국제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농산물 가격이 재편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시장은 이미 평화 이후 재불안 시나리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 경제는 이걸 견뎌낼 맷집이 있는가, 이걸 봐야겠네요.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처럼 AA+로 유지했더라고요.
네, 최고 등급인 AAA에서 강등된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거죠.
S&P는 미국 경제 체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완벽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S&P가 평가할 때 양팔 저울을 쓴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힘, 그리고 이번 1분기 성장률 같은 튼튼한 경제 회복력, 세수 기반이 올라가 있죠.
네, 그건 좋은 쪽이네요. 그럼 반대쪽 접시에는 뭐가 있죠?
바로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소비 둔화 우려, 통제 안 되는 국가 부채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성장률이 좋아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그 정치적 양극화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게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무서워하는 건 단순한 적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 적자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협상 능력이 없다는 걸 제일 큰 리스크로 봅니다.
예산안 통과할 때마다 싸우고 디폴트 위기 오고 그러는 거요?
네, 그 상황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AA+ 유지는 미국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운전기사가 바로 미 연준이잖아요.
네, 연방준비제도죠.
근데 지금 대법원 판단이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행보를 보면 이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란 말이에요. 연준 의장이 경제라는 버스의 운전대를 꽉 잡고 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뒤에서 핸들을 꺾으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아주 중대한 국면입니다. 대통령이 연준 인사를 맘대로 해임하거나 정책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내 말대로 운전 안 하면 당장 기사 바꿔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압박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이상 연준의 금리 결정을 경제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봅니다. 아, 저거 선거용으로 돈 푸는 거구나 하고 의심하게 되죠.
게다가 워시 의장 스타일도 진짜 특이하잖아요. 운전할 때 깜빡이도 안 켜고 유연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운전기사 비유도 좋은데 워시 의장의 스타일은 포커 게임에 비유하면 시장 반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 포커 게임이요? 어떻게 다르죠?
예전 연준 의장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포커 칠 때 자기 패를 테이블에 다 까놓고 쳤어요. 미리 몇 달 전부터 금리 어떻게 할 거라고 힌트를 다 줬죠.
아, 시장한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워시 의장은 패를 꼭꼭 숨기고 치는 스타일입니다. 불필요한 예고 없이 발표 당일 데이터 보고 그때그때 아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거죠.
와, 본인은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버스 뒤에 탄 승객들이나 포커판 맞은편에 앉은 시장은 멀미가 날 수밖에 없겠어요. 언제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건 금융시장에서는 바로 막대한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은행들이 다음 달 연준 정책을 모르니까 대출금리에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확 얹어버리는 거예요.
헉, 기준금리는 안 올려도 시중은행들이 알아서 이자를 올려버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 지표나 연준의 정책 신뢰성이 당장 우리 베이지역 청취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랑 직결되는 이유죠.
와, 당장 집 사려고 모기지 알아보는 분들은 피가 마르겠네요. 우리 동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자금은 또 어떻고요?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 쓰는 모델의 기본이 무위험 수익률인데 연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이 기준점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타트업들 기업 가치가 반토막 나고 투자금이 확 얼어붙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중동 드론 공격이랑 유럽 폭염이 공급망을 흔들고 연준 의장의 포커 게임이 우리 대출 이자를 결정짓다니 진짜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세상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죠. 자, 이렇게 글로벌 파도를 짚어봤으니까 이제 시선을 확 내려서 당장 이번 주말 우리 발을 딛고 있는 베이에리아 로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맞아요. 바깥 날씨가 험악해도 당장 우리 동네 지역 경제는 돌아가야 하니까요. 근데 이번 주말 베이에리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고요?
네. MBC 베이에리아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데이 행사 주말이랑 월드컵 관련 방문객이 겹쳐서 무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요? 와,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네요. 거시경제가 불안해도 이런 행사는 또 돌아가는군요.
네, 지역 상권, 특히 카스트로 같은 곳, 상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호재죠. 식당이나 호텔에 돈이 막 돌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 경제가 어떻든 우리 지역 상인분들께는 진짜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호재는 맞는데 이게 동시에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부담, 즉 양면성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오니까 식당은 재고를 엄청 쌓아두고 알바생도 더 뽑아야겠죠. 근데 만약 날씨 변수나 교통 문제로 동선이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재고를 다 쌓아놨는데 행사가 차질이 생기면 식당 사장님들은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대중교통 혼잡, 치안 부담까지 시 당국이 감당해야 할 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차는 두고 대중교통 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되겠네요. 근데 방금 날씨 변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말 날씨는 좀 어떤가요? 우산 챙겨야 되나요?
토요일 아침에는 이슬비나 약한 비가 좀 예보되어 있어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오후부터는 비는 그치는데 강풍이 불 겁니다.
강풍이요? 그럼 비 그쳤다고 얇게 입고 나가면 큰일 나겠네요.
맞습니다. 기온은 괜찮아도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산보다는 실용적이고 방풍이 잘 되는 얇은 아우터나 바람막이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은 다행히 맑다고 하네요.
바람막이는 진짜 필수겠네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제일 좀 무서웠던 게 바닷가 가시는 분들 쪽에 아주 위험한 경고가 떴더라고요.
아, 네. 다음 주 중반까지 해안가에 슬리커 웨이브 위험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스니커 웨이브요? 이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그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맞죠?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도 하나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데 저음 언바다 폭풍우에서 생긴 엄청난 에너지가 수면 아래로 이동해 오다가 해변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거예요.
와, 겉이 잔잔하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기 딱 좋겠네요.
그게 제일 무서운 점입니다. 방파제나 해변 깊숙한 곳에서 사진 찍고 놀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친 집채만한 파도에 쓸려가는 거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등 부모님들은 바닷가 갈 때 절대 파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방파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절대로 바다를 등지고 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네, 자연의 변수와 인구 100만 명이라는 사회적 변수. 이걸 다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결국 일상의 리스크 관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얘기가 다 하나로 연결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동의 드론 공격이 베이 지역 스타트업의 대출 이자에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기후변화가 우리 해안가에 예측 불가능한 스니퍼 웨이브, 파도처럼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모든 게 촘촘히 엮여있는 거시경제의 스니커 웨이브인 셈이죠.
맞아요. 거시적인 세계의 파도가 미시적인 우리 개인의 일상으로 이토록 빠르게 밀려드는 오늘날, 과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대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만한 화두네요.
이번 주말 동안 안전한 곳에서 해변의 파도를 보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7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